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에베소서로 모시겠는데, 에베소서 이제 오늘로 보면 여섯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비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뭐 우리가 뭐 탐정소설이라든가 추리소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인가요? 그런 비밀인가요? 그것은 뭐 셜록 홈즈 있잖아요. 그 비밀 그 경찰이야 탐정 그 탐정이죠. 그러한 사람이 하는 일인가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그때야 계시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가리워졌던 그런 베일이 이렇게 벗겨졌다. 그래서 신약의 비밀 가운데 항상 포함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은 적당한 때에 계시되며 상세한 사실들까지 모두 알려지지는 않지만 충분한 내용이 계시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보면 신약에 있는 11가지 비밀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11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커다란 비밀들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하늘 왕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절로 5절입니다. 두 번째는 현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깨닫지 못한 무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이고요. 세 번째로 이 세대의 종말에 있어서 살아있는 성도들의 해석에 대한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사무엘 상 5장 13절로 17절입니다. 네 번째로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한 몸으로서 신약 교회의 비밀인데 뭐 이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로마서 16장 25절 뭐 골로새서 4장 3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또 신약 성경에 그 비밀이 나와 있다고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로 32절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신성의 화신으로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인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골로새서 2장 2절로 9절에 있어요. 여덟 번째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비밀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아홉 번째로 불법의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열 번째로 일곱 별의 비밀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그리고 마지막 열한 번째로 바벨론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7절.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성경이 뭐 이것은 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구원에 관한 내용이란 말씀이죠.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는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여러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시하지 않았던 것을 계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1장 8절로 10절 가운데서 특별히 8절 말씀 가운데서 구약에 계시되지 않은 놀라운 비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그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라는 표현을 구절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 뜻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우선 그 지혜와 총명을 따라 계시된 겁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소위 단순한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원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섯 가지 비밀이 나오는데요. 동정녀 탄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요 다섯 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둥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또 질문을 해보게 되죠. 왜 아주 애초부터 이러한 비밀들이 드러났으면 좋으련만 이제서야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경륜이란 이 비밀과 유사한 표현인데요. 이 말은 종종 많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해되어져 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륜을 좇아서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경륜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회피할 수 있나요? 그렇게 회피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저는 뭐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 배웠지만 뭐 일반 대학 여러분들이 하셨으면은 그 정치 경제라는 과목들을 혹여 배우셨을 거예요. 뭐 개론으로도 배우셨을 거고요. 아니면 전공으로도 배우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 분야에 보면은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게 된다는 거죠. 영국은 자기의 정부를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일본과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각각 자기에게 맞는 체제를 운영할 권리가 있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체제를 따라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각 나라마다 교통이 달라요. 교통법이 다르다고요. 어느 나라 가면 왼쪽으로 차가 가고요. 어느 나라 가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태국에 한번 갔다가 전 태국은 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측 통행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거의 좌측 통행을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륜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특정한 때에 어떤 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한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없단 말이죠. 한국에 있는 사람이 태국에 가서 왜 여기 섬나라가 아닌데 왼쪽 통행을 합니까?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운행하신 그 방법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다른 방법으로 다루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열렬한 반세대주의자들도 에덴 동산이 오늘날에 이라크 그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이렇게 유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그 근처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다른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금 성경을 보시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만사를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그때를 향하여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플레로마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플레로마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또 수만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그 무릎 아래 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보면 우리들에게 계시된 비밀,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8절에 말씀한 사실들을 더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 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다른 경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것, 그러니까 과거에는 계시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시켜 주신단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오늘날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는 록 음악이 유행하고 있고요. 비트가 강한 음악들 얼마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유일한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옷도 유행하고 음악도 유행하고 음식도 유행하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유행을 쫓아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반석이에요. 그분은 오늘 교회가 근거에 있는 토대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통일될 날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 세계에 전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장 1절로 12절인데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요. 그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을 상으로 주십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놀라운 말씀을 사실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나를 내가 있는 위치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제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왕이면서도 왕으로서 그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예화 있었잖아요. 거지 왕자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왕자인지 모르고 거지 옷 입고 그 신분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이 회복되었다고 하면 그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자기에게 놀라운 권세와 권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아주 놀라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또 기업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그 기업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세우는 작은 계획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위한 청사진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100년 후에는 이 땅 위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겁니다. 10절은 모든 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잠시 멈추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소원이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만족과 기쁨에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계속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기를 보라, 그것들은 보존할 가치가 없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했노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란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죠? 첫째로 교회를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셋째로 우리의 생활에 실체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부분은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 중생에 관한 언급이 없군요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놀라운 방법으로 중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게 여러분 보통 계획과 보통 놀라운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우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거듭남의 역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고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교회가 생기고요. 영접한 이들로 인해서 또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누가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말씀의 소리를 들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부름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면을 통하여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는 복음을 믿은 후에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가 뭐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인치심을. 근데 사실은 시차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고요. 우리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응답이 있은 다음에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인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예수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문서에 찍힌 도장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침이 되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인침의 두 번째 목적은 올바른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인쳤다는 것, 그것이 죄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게 되고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